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 있다가 그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단어를 다시 정리를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이야기인데 그 페이스북에다가 설교를 이렇게 요약한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쌤통이다, 어림없다 이렇게 두 개 썼어요. 쌤통이다, 어림없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죠. 전혀 지금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기억들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쌤통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는가 하면 유다의 왕 아하스 왕에게 대한 이야기를 쌤통이라고 그랬어요. 아하스 왕은 자기가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동맹이 돼서 자기를 쫓아낼까 봐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손을 내밀었던 그 아수르가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이 면도칼처럼 돼서 그냥 털을 다 밀어버리고 압제하고 말벌떼처럼 몰려오고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스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쌤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림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유다 옆에서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열국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위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아하스를 괴롭히려고 그랬죠. 그래 니네들끼리 한번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워봐라. 어림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아수르가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어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힘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멸망할지 몰라. 너희들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야. 빌려온 삭도로 너희들의 털을 싹 밀어버릴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하스가 유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무릎 꿇지 않았죠.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해라라고 하는 그 용기를 주셨던 것이 뭔가 하면 징조 때문이었어요. 그 징조가 뭐였는가 하면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제목이 임마누엘이여라고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10절 맨 끝에는 무슨 글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사실은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서 먼저 가르쳐 주셨죠. 내가 처녀에게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이야기했고 그 징조 때문에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쌤통이다 하나님의 말씀 전했고 성경에 그런 글은 없지만 그리고 아수르를 향해서는 어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이어야 하고 임마누엘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표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14절에 성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피할 곳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영어로는 sanctuary, 성소, 성전이 맞아요. 근데 한글 성경으로 한글 제목으로는 거룩한 피할 곳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개역 성경 그 전에 사용하던 성경 있죠? 개역 성경에 14절에 성소라고 하는 말 대신에 거룩한 피할 곳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더 좋고 오늘 설교에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글 제목으로는 거룩한 피할 곳이라고 했고 영어로는 그냥 sanctuary, 성소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난 날이 올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사야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가 가장 힘든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 말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야단치는 말을 아하스에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의 근원이 있었어요. 근거가 있었어요. 그가 똑똑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무슨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아하스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내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아하스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11절에 와서 이사야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11절 말씀에 강한 손으로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도 하죠. 강한 오른팔로 오른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이사야에게 임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 깨닫는 내용이 뭐냐면 11절의 중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백성이 누구예요? 여기서 또 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안 그래요? 이 백성은 누구냐면 유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믿지도 않는 이 백성이 걸어가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큰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면서 편안하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광고할 때에 그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자료 이야기 했잖아요. 아, 코로나 때문이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뭐 그러다가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겠지. 근데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안 드려도 돼. 라고 하는 게 대세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면 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자.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물론 무슨 일이 생겨서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참 많이 힘들지만 수요 예배라도 찾아오려고 하고 저녁 예배라도 찾아가려고 그러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예배가 없다면 미국계 온라인 예배라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아 요즘은 안 드려도 되나 봐. 많은 사람들이 못 드리니까 대충대충 살아도 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간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그냥 성경 안 읽어도 돼. 기도 좀 안 해도 돼.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되지 뭐.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길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죄악의 길로 걸어가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강한 손으로라고 하는 말은 능력의 손이지만 강권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좁은 길이라도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든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이 걸어가기로 했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로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나의 자녀들이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무슨 예수님 믿는 걸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믿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크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내 부모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 예배드렸던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내 자녀들이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나의 영성이 강해졌을 때, 강한 팔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을 때에는 나를 자랑하라고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내 자녀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까? 좋으십니까? 좋은 것 자랑하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베풀어 주시는 것만큼 더욱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작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12절과 13절의 이야기예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그 깨우치는 그 내용이 뭐냐?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나야. 다른 게 아니야.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누군가 하면 아수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 따라가지 마. 그 대신 나만 믿어. 나만 두려워하면 돼. 백성들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만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지만 너는 나만 믿고 나만 두려워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너라고 하는 말이 너희라고 하면서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와 같이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깝고 그러나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누구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 유다가 여기 반역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이사야예요. 백성들이 이사야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반역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정치적인 모습으로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상상을 저하고 같이 해요. 아하스가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와 그 궁궐의 신하들이 있을 거고요. 백성들이 아하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정책을 결정을 했어요. 어떤 정책을, 외교 정책을 결정을 했는가 하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자. 아수르에게 원조를 구하자예요. 그게 정책이에요. 그런데 다른 정책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자기 생각으로 정책을 제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수르 믿지 말자. 아수르에게 손 내밀지 말자. 우린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를 믿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만을 믿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충돌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얘기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손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신정국가, theocracy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정국가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온 생각을 다 가지고 동원을 해서 아수르에게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면서 이사야를 파송을 한 거잖아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니까 아니 무슨 결정을 하다가 대다수가 아수르를 따라가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러면 이사야가 아 나는 한 표밖에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졌어 그리고 물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과반수 이상이 되고 아무리 절대의 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하스가 먼저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하스 말고 옆에 있는 신하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왕이시여 저거 반역자 아닙니까? 나라를 뒤엎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멸망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역자로 몰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반역자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이 있었어요. 멀리 가지도 말고 다른 나라 가지 말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도 신사참배 Shrine Worship 하는 거. 신사참배가 언제 있었어요? 일본이 강점기 했을 때, 일본이 식민지로 우리 조선을 어렵게 했을 때에 목사님들 앞에다 놓고 총을 겨누고 있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면 쏴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신사참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잘난 척하면서 그럴 거예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 뒤통수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면 총구를 머리에 아예 대고 있었다면 저는 그 기분 알거든요. 제가 권총 강도를 맞았던 적이 있어서 권총이 제 볼에 이렇게 닿던 얼굴에 닿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말로 표현 못합니다. 어떻게 표현이 못해요. 아주 싸늘한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근데 총을 저에 대해 들밀고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이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 솔직히 인간이라 저도 자신 못해요. 그런데 목사들 사이에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참 아픈 역사인데요.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아남아야 그래도 교회가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망하려고 하느냐, 교회를 문 닫으려고 하느냐, 성도들을 죽이려고 목사가 그러냐고서 목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그런 교회의 아픈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진리를 이야기했더니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적용을 해볼까요? 진리를 이야기했더니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제가 믿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 없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설교를 놓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설교자니까. 설교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설교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좋아할 거야. 웃기는 이야기, 감동 있는 예화, 눈물을 쥐어짜는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 거야. 은혜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드립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준비가 아니라 그런 설교 준비가 아니라 어떻게 어디 가서 좋은 예화는 구해 갖고 올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웃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울릴까? 거기에 몰두를 한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코미디입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 코미디는 전혀 모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에 가슴에 찔리고 그리고 교회 못 나오겠다, 간침에 가책이 있어서 못 나오겠다 한다면 저는 그래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분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피곤하게 삽니다.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어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얼마나 저질렀기에 설교 때마다 죄 이야기를 하십니까? 힘들어서 설교를 못 듣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주제를 잡아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책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쭉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의 본문의 죄를 이야기하면 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 묵상 들으시는 분 아시죠? 사사기를 요새 하잖아요. 사사기에 죄를 떠나서 어떻게 사사기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 민족들이 들고 쳐요.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질 때는 죄를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고리타분해지고 교회가 정말 답답한 교회라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에 여러분 솔직해져야 합니다. 저는 진리 따라갈 겁니다. 그것이 비록 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비록 그것이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전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에 조나탄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번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의 각성운동을 일으켜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어요. 성도들이 힘들어서 투표를 합니다. 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목사님을 내보내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는 여자분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남자들만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하는 문제, 이런 더 도덕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냥 신랄하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임 투표에서 목사님을 내보냈어요. 그 이야기가 목사님의 일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저 백성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지 말고 오직 나만 두려워해라. 나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소할 자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3절을 시작할 때에 그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13절을 조금 쉽게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의역이라고 그러죠. 의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만들어 드렸어요. 아니다, 이사야야, 너와 또 너처럼 믿는 자들,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이에요. 경건한 자들은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열국들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지혜롭게 방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혼이 뭐 망가질 것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잡아삼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우리가 만일 비록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무수한 방법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죽은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헛된 것일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 장중 안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러다 만약 땅이 꺼져라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고 그런 절망의 모습으로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덜덜덜덜덜 떨고 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누구예요? 우리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 사람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성소라고 했듯이 그 하나님은 거룩한 피할 곳이에요. 우리에게 holy hiding place. 우리에게 sanctuary, 성소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곳이다 이렇게 딱 하고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14절과 15절에 장황하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한 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한 피할 곳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거친 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거룩한 피할 곳이 되는가 하면 바로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에게는 성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의인들은 어떤 의인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 의인들을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목욕을 수십 번 해보십시오. 깨끗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뒤돌아서 하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정결한 것, 청결한 것 아무리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합니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분이세요. 구약의 율법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정해요. 그 부정한 우리들이 정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경외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그 19세기에 델리치 프란츠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정말 멋있게 표현했어요. 이 구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 프란츠 델리치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주님은 성전의 벽처럼 둘러쌀 것이고 그들을 자신 안에 숨기시며 먹이시고 자신의 은혜로우신 교제 가운데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드릴게요.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는 모든 사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성전의 벽처럼 부정한 우리들을 둘러싸 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의 벽처럼 둘러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숨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의 벽이 되셔서 우리들을 숨겨 주시고요. 그 안에서 우리를 먹여 주시고 우리들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인들에게. 그 의인이 어떤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되어주신다, 성전의 벽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요, 악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악인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저주예요. 그게 신명기 28장이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는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저주를 받는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기준은 똑같아요. 기준은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긴 장이에요. 근데 반을 딱 잘라서 앞에는 복받는 원리, 뒤에는 저주받는 원리예요. 근데 기준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뭔 줄 아십니까? 주의 율법을, 즉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얘기, 뭐 앉아서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 가서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을 받고 그 집에 있는 가축들이 복을 받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저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이와 같이 임하리니 앉아도 저주를 받고 일어서도 저주를 받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키는 자에게는 복으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로 다가오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4절 말씀에 두 집의 걸림돌이 있다, 두 집의 걸림돌이 있어서 걸려 넘어진다 그랬는데, 이 두 집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예요.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잘난 척을 합니다.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교만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친 돌이 되시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에 모퉁이 돌이 되고,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머리띠게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다섯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섯 가지의 동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첫 번째 걸리다, 넘어질 것이다, 부러질 것이다, 덫에 걸릴 것이다, 잡히게 될 것이다. 이 다섯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강조하고 있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보배이십니까? 이사야가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피할 곳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셔서 마지막에 심판날에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설령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배시요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실하게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읍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이사야처럼 당당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반역자로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멋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반역자로 고리타분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